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부터는 그냥 5장 이렇게 단락을 새로운 장으로 나누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서 안에는 세 가지 내용이 하나의 서클을 이룹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이 부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14절부터 16절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와 관련해 선포를 합니다. 맨 앞부분에 나왔던 첫 번째 단락 1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3장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두 번째 단락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이렇게 선포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 누구신지를 다 규정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했냐면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직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규정하고 선포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단락이나 두 번째 단락, 지금 세 번째 단락이 다 똑같습니다. 맨 첫 번째 단락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주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직분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점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좀 차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를 여기서 먼저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되는 건 혈통을 따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성도들이 저 사람은 제사장을 할 만해 이렇게 투표해서 그렇게 뽑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아론의 아들들이어만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맏아들의 맏아들 이렇게 해서 장손이 물론 이 아론의 맏아들은 죽었습니다만 장손의 계열을 잇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구약시대 때 있었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손 계열인 거예요. 혈통을 보면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이게 구약과는 매우 다른 그런 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저 뭐 우리가 뭐 존경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저 사람의 자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수식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여기 덧붙여 놓았습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수식을 해놨는데 이게 이 구약에 있던 제사장들과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승천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다 붙여놓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수식하면서 뭐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 아니면 죽었다 살아나신 분 아니면 뭐 귀신을 쫓아내신 분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신 분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승천하신 분 이런 수식어를 붙여놓았어요. 이게 왜 여기 붙여놓았느냐? 이건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승천하셨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었다가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셨던 곳에 그냥 쭉 계셨으면 승천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계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표현 안에는 이 지상의 육신을 갖고 내려오셨다는 뜻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무슨 글을 쓰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쉽게 잊어버린다. 예전에 기억났던 것들도 자꾸 잊어버리고 30분 전에 암송했던 것도 30분 지나면 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글을 쓰신 걸 봤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까먹는다는 건 기억을 했을 때 까먹는 건데 요즘은 기억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 기억을 해야 까먹을 거 아니냐. 기억이 안 나는 거. 뭔가 암송이 되어야 암송한 거를 좀 이따 까먹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승천했다는 건 지상에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분 이 뜻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분이었지만 쭉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승천하셨다는 건 현재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에.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뭐냐면 구약에 나왔던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고 존경받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디서 하나님을 섬긴 거죠? 다 이 땅에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죠. 근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딱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한 명도 못 들어가는데 한 번도 한 명도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그래도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그래봤자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어디서 하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막에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매우 많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그 밑에 부분에 다시 설명을 했어요. 15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육신을 갖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곤란함, 시험, 고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도 친히 다 몸소 경험하셨다. 이건 구약에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우리 똑같이 이렇게 모든 일을 경험하니까요. 다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경험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점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랑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사람들도 죄인이니까요. 대제사장들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다 죄인으로 죽는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난을 다 겪고 경험하셨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다시 또 설명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전에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야 되느냐? 성소로 나갔습니다. 성막으로, 지성소로.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는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바라볼 방법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누리려면 기껏해야 성소로 가고 지성소로 가는 게 최대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졌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현재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1년에 딱 한 번 나갑니다. 이건 무슨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불교에서 초파일에 하루만 절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되 지성소에서 만나는 건 언제? 딱 한 번 만나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러니까 딱 한 번 만나니까 좀 나쁘게 좀 표현하자면 1년 동안 갖고 있던 기도 제목, 1년 동안 회개할 거는 몽땅 다 그날 묶어가지고 그날 함께 다 처리를 해야지 돼요. 그걸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다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65일 24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요. 그것이 꼭 주일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뭐 안식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 하든 화요일날 하든 새벽에 하든 밤에 하든 상관이 없어요. 구약 때는 안 그랬다고요. 구약 때는 안 그랬다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그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는 많이 다르십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약 대제사장들은 사람의 아들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중요한 두 번째 특징으로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기껏해야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우리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 동정하시고 우리 형편을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365일 24시간 하나님께 직통으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점들에 있어서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은 견줄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예수님을 놔두고 자꾸 구약의 대제사장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예수 팽개치고 하는 것은 핸드폰을 손에 딱 쥐고서는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보내는 것과 비슷한. 이거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핸드폰을 딱딱딱 누르면 곧장 통화가 가능한데 왜 전보를 치러 가서는 따닥따닥따닥 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늘 굳건하게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지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악하고 어리석은 아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사역해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이와 같은 중보자이신 주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은혜를 받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도 불러주셨사오니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모든 것들까지도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